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에서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송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비군사화, 그리고 중립국가화라는 러시아의 목표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만 평화는 찾아올 것이라며 특히 비군사화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러시아군의 특수 군사 작전으로 불러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0만 명이 전쟁을 위해 소집된 것에 더해 지금까지 약 48만 6천 명이 계약직 병사로 자원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은 언젠가는 끊길 것이라며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조건 마련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경제 성장률이라면서 연말까지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3.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의 부진을 만회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오늘 한반도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12시 10분까지 17분간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한 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들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하고 있었으며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군용기들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 관행상 영공박 일정한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으로 해당국은 방공식별구역 진입 항공기에 식별, 통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지난 6월에도 한반도 동해안 일대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드는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이미 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조사를 공식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와 세입위원회, 감독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지난 9월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지시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공화당의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아들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표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술수라면서 공화당이 민생과 안보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하는 대신 자신을 탄핵하기 위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유엔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즉각적인 휴전을 결의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어제도 하마스를 겨냥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는 이집트로부터의 인도주의 물자 반입용 검문소가 위치한 가자지구 남부 라파시 중심부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24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까지 적어도 18,60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55,09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가자지구의 하마스의 지하갱도망 파괴를 위해 이스라엘군이 바닷물 침수작전을 시행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침수작전을 개시했느냐는 질문에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다양한 창의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정황에 대해 북러 협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미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적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흐리고 비, 눈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5미터, 서해 앞바다 1에서 2.5미터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일 미사일 경보정보 체계가 며칠 내 가동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3국 협력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중국과 관계를 갖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라 레프퍼 미국 백악관 국관보위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조만간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on track to make good on our promise to be sharing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n fact,
레프퍼 선임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 행사 기조 연설에서 미한일은 올해 말까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며칠 내에 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의 발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이 2024년에도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여러 다른 안보 이니셔티브와 인적 교류 이니셔티브, 경제 이니셔티브 등을 향후 몇 달 동안 시행할 계획이라고 레프퍼 선임국장은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의 협력 심화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협력이 강화된 분야에서 어떻게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 중에서도 북한 문제로 매우 오랫동안 강력한 협력을 해온 안보는 가장 중요한 분야였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deepening our cooperation, we focused on how we could strengthen and deepen our ties in areas.
이어 그러한 협력은 이제 북한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나 연례 훈련 프로그램, 3국 한라인과 같은 다른 여러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사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물은 3국이 모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안됐다며 따라서 향후 정치적 변화나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deliverables at Camp David were actually designed to try to help all three of our systems build resilience.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할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한 우리의 이론은 향후 정치적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3국 관료들이 이를 계속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모든 결과물을 이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돌파구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3국을 비롯해 우리 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정상, 특히 두 명의 독특한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3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2024년에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3국의 활동 사항은 우리가 계획을 마련하는 사안이라며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t is certainly something that we have been planning for and we think presents a lot of opportunity. In the first place, it creates a new trilateral mechanism.
이어 우선적으로 이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3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삼각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제는 북한, 그리고 점증적으로는 북러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행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위험이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중 3국 관계 확대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선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해왔고 장기적으로 경쟁을 하는 만큼 중국과의 관여를 책임감 있는 일로 생각한다는 설명입니다.
The ROK Japan PRC trilat from our perspective not a concern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또한 미국이 최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미중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파트너 국가들의 기대일 것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낀다면 그런 자유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선임 국장은 우리는 미일한 3국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에 매우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한일 중 관계를 조금도 경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미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집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언급하며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약화하기 위해 우리의 국경 안팎에서 공격적이고 정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faces dynamic threats from a number of capable nation-state actors.
올슨 차관보는 10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유능한 국가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대북 제재 집행을 꼽았습니다.
Corporations and their executives break laws that protect national security. We use the full range of our authorities to hold them accountable.
올슨 차관보는 기업과 경영진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을 위반할 경우 우리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번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부서는 영국 담배회사의 자회사로부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아냈고 이 회사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법무부의 제재 집행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 등 적국들의 불법 행위를 돕는 네트워크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enforcement tools cut off Iran's access to the financial markets and technologies.
올슨 차관보는 우리의 집행 도구들은 이란이 무기 시스템과 뻔뻔한 공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융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이 군사적 발전과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기술을 훔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노력은 북한이 핵야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제3국의 위반 기업 혹은 개인도 법무부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4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재 집행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주권 침해 행위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다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네덜란드 정부가 있는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네덜란드는 핵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리터 총리와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강국인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 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Dutch company ASML, which you visited yesterday, makes machines for the microchips produced in South Korea. Our countries are now going to step up our cooperation in this field.
리터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방문한 네덜란드 기업 ASML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로칩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며 이제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네덜란드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과는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1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의 질의에 네덜란드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이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사고와 정세 격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금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북한이 이러한 실험을 삼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역내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및 유럽연합과 함께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5,300여 명에 달하는 군인들을 파병한 참전국이자 한국전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수호와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외무부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항상 네덜란드의 주요 교역 파트너였으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지난 수년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네덜란드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이는 네덜란드에게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강화해왔다면서 지난해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영내 안보 문제와 혁신, 경제안보, 국방, 사이버 등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양국이 반도체 산업 관련 지식 및 인재 교류 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여기에는 양국의 학생과 대학, 응용과학 분야, 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 및 기술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를 원한다며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앞서 12일 네덜란드에 도착해 3박 5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개최된 국왕 주최 환영 행사에 참석해 빌렘 알렉산더 국왕을 비롯한 네덜란드 정부 주요 인사들과 환담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마르크 루이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안보 및 경제 안보를 비롯해 공급망, 에너지, 미래 전략 기술, 물류, 문화 교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양국 민관을 아우르는 반도체 협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정황에 대해 북러 협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또다시 불거진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와 관련해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러시아 노동자 파견 조짐을 포착한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대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움직임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위반입니다. 2397호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나토 같은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 결성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룰러 하원 의원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인도태평양 조약기구 설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의된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영내 파트너 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 결성이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룰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국, 일본, 타이완을 방문했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만남은 영내 전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들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불순한 동맹을 맺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런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안보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 중요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하고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당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나토를 결성해 나토 집단방위조약 5조에 입각해 회원국 일방이 공격당하면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한국, 일본 등과 양자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결성한 데 이어 미한일 3국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강력한 집단방위체제 구축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13일 VOA에 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다자 안보 동맹은 가까운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잠재적 파트너 중 어느 나라도 중국과의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 공식적인 다자 협정을 통한 동맹을 맺어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에 맞설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 공식적인 영내 안보 동맹은 오랜 양자 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맹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영내 안보 우려와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으로 오커스나 미한일 3국협력 같은 소위 미니 양자 관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데 계속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처럼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아시아에서 나토 같은 동맹이 결성되면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인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토 같은 강력한 안보 동맹을 맺을 만한 국내 여론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나토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방어에 나서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아시아의 상황은 지도자들이 그런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예를 들어 일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경우 일본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do think it would be effective, but unfortunately, I don't think it's feasible right now.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미한일 3국 관계가 더 강해지면서 나토 같은 안보 동맹이 결성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치적 관점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내 견해는 소수라며 대부분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people don't see the need for a NATO-like alliance that strong.
이어 나토와 같은 강력한 동맹이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느슨한 동맹은 단기간에 결성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경우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동맹을 맺진 않았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꽤 좋은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아시아에 이런 수준의 안보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내년에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또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에 맞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흔들기 위한 선거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내년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4월에 있을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의 유불리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두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을 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내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선두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과 선거 판세를 봐가며 도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북핵 문제 타결과 미국 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박빙이라면 선거 직전에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빙이 아니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여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당선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뒤에 협상 여건을 위해서 어쨌든 바이든 재임 기간 중에 서투리는 거죠.
지난 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실린 미 유권자 상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7%로 43%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표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여론조사상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트럼프 재집권 후 미국과의 재협상을 노린 대선 개입 전략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차례의 도발 국면을 만들므로써 바이든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북한 핵무기가 매우 중요한 외교 사안이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또 한 차례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그널을 트럼프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당시 그 책임을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에 돌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탓하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 결렬 경험을 토대로 재협상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중국을 유일한 도전 세력으로 보고 집중 공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북핵 문제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슈는 대화로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미 대선 개입 차원에서 섣불리 대형 도발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미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나 핵무력의 양적 확대 등을 진행하면서 선거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상당 수준 이룬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은 미국의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행동으로 국제정세를 요동치게 할 수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는 미국의 요격 가능성 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고 명예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에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억제력을 갖췄다고 하면서 이른바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트럼프 당선을 기다리면서 정세를 관망하는 거. 그거 가능성이 좀 높은 쪽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으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한 판세로 전개되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대미협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난 속에 오는 2026년까지로 잡혀있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이 내년 4월 한국 총선에 적극 개입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시키면서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래식 도발을 할 경우 그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와 그 결과 자기들이 입게 될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 다 계산하거든요.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할 거예요.
통일연구원 김진아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이 13일 내놓은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들의 당선과 한국 정부의 약화를 노리고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며 대남 영향력 공작과 정치 심리전, 온 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 북한판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한 명예 교수는 북한이 선거를 겨냥한 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등 북한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도발에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들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 미국 기업의 위장 취업을 시도한 사례들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들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분석 정보기업인 리소스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원격 근무하는 미국 기업들에 취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온라인 가짜 계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IT 노동자들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북한 정권의 경제 및 안보 최우선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수입원을 제공하며 지적 재산권 및 기타 민감한 정보를 북한에 유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많은 IT 관련 기업들이 직접 대면 고용 방식 대신 온라인 면접을 통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모바일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서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원격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등 경력을 부풀렸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신원을 사칭하거나 관련 없는 개인의 공개 프로필에서 이력서의 내용을 복사해 신원 확인을 더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소스는 자체 추적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IP 주소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고용 및 인력정보 웹사이트나 IT 산업 고용계약 플랫폼 등에 계정이 있으면서도 일반적 사회연결망 서비스에는 전혀 계정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오로지 위장 취업만을 목적으로 가짜 계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소스가 공개한 가짜 계정에 따르면 부민다우라는 이름의 인물은 자신을 애플리케이션 수석 개발자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알렉스 루는 자신을 블록체인 개발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브루노 다우는 자신을 컴퓨터 운영체제 및 블록체인 개발자로 소개하고 다수의 미국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브루노 다오의 경우 또 다른 취업 사이트에 웬징이라는 이름의 중국 단둥 출신 지원자로 계정을 만들면서 똑같은 사진과 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가짜 계정은 모두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사례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 기업들은 북한인 고용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이 정권을 위한 자금이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한 것이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to remote working.
전 연구원은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대단한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손쉽게 정보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대면은 물론 화상이나 유선 회의도 필요 없이 간단한 메모나 코드 교환만으로 상호 교류 및 업무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근무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이러한 위장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장 취업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나 암호화폐 자금 탈취 등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채용 절차 보안 강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니 전 연구원은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 노력 못지않게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미 법무부가 최근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 조치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So in that way, you know, if you can like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제재 지정보다는 법무부의 최근 조치와 같은 특정 웹사이트를 압류 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네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이들이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불법 수익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탈북민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신민주당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피터 줄리안 하원 의원이 11일 중국에 억류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탈북민의 안전한 한국행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줄리안 의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행방이나 생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북한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13일 BOA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탈북민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반대로 설사 탈북민을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UNHCR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끔 그래서 심사를 난민인지 아닌지는 심사가 어려워서 주저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서 보내면 안 된다는 그 non-refoulement 그 결정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이 체포되거나 강제 송환될 경우 북한 관리들은 체계적으로 박해와 고문,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몸속까지 뒤지는 신체 수색을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다며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 송환되면 낙태를 당하고 이 여성들이 낳은 아기는 종종 살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탈북민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라며 이들이 유엔 난민 지위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캐나다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 스그루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법 입법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캐나다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신설해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증진하는 비정부 기구에 대한 자금과 지원 제공,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탈북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에 대한 자금과 지원 제공, 외무장관 정기 보고서 제출, 탈북민 난민 지위 신청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줄리안 의원과 스그로 의원이 제출한 두 개의 동의안이 캐나다 시민들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아 조속히 의회 결의안으로 발의 처리되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3개월의 일정으로 북한인권 전국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용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던 정교한 요격 역량을 실제로 입증하며 북한의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 11일 북한 위협에 대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요격에 성공한 데 대해 날아오는 위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추가 요격 기회를 지원하는 확장된 전투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대변인은 12일 이번 요격 시험 성공이 북한 위협 대응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사용된 지상기반 외계권 방어체계는 미국 본토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험은 우리가 매우 앞선 차세대 요격미사일 기술을 신속하게 설계하고 제공하는 사이에 기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 부대에 향상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사일 방어청은 11일 개량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시험은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능력이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이 공개한 요격 영상에 따르면 11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은 미 공군 수송기에 의해 하와이 인근 상공에서 발사된 IRBM을 추적해 격추했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중간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시스템을 중거리 미사일 방어에 도입한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GMD 요소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며 이번 시험이 북한 등이 제기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GMD는 미국 본토에 대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과 싸워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북부 사령관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요격시험 성공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BM 방어에 특화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GMD가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hat the US ground-based missile defense system was designed.
벤의 선임 연구원은 이번 시험의 핵심은 세 단계로 구성된 기존 ICBM 요격체계에서 3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고 3단계에서 분리되는 요격체를 2단계에서 조기 방출함으로써 좀 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론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시험한 적은 없었던 역량이라며 이번에 미국이 실제로 시험하고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청이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이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임을 밝힌 것에도 주목하면서 북한과 이란 등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 배치를 결정한 나라들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 does have a very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but also Iran.
아울러 미국에 대한 중소형 탄도미사일 공격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도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달 ICBM 고체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개발에 계속 진전을 보이는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있어 점차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building adequate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shoot down North Korean missiles once they're launched.
슈퍼 전 부차관보는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이를 격추할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은 북한 정권의 미국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다량의 핵탄두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한 번에 여러 발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요격 역량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완벽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60기의 요격기 배치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GMI 시스템 보강과 함께 차세대 요격기 NGI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막는 중국을 비판하며 대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공고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12일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 대담에서 미중 간 이견을 보이는 현안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On North Korea, we believe the North Koreans have vio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prohibit all sorts of things they've been doing, including
번스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그들이 자행한 다양한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발사는 물론 그 외 다른 유사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두 개의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듭된 미국의 요구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항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우려한다면서도 이 기회를 틈타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 연합 간 대결을 촉발하며 동맹국을 군사 훈련을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번스 대사는 미국이 지난 몇 년간 동아시아에서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rapprochement, the coming togeth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istoric at Camp David, and of course what the president has done with the creation of AUKUS.
번스 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시킨 오커스를 거론하며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기반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치를 유지하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 스프레틀리 군도, 타이완 해협의 파라셀 군도에서 국제법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중러 협력에 대해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치명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매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제공한 정치적 지원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관계는 미국이 동맹 파트너들과 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 필리핀, 한국과 70년이 넘는 군사동맹을 오래 맺어온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변화 중 하나이며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하지만 미국도 인도태평양에서 동맹들과 함께 영내 평화를 유지하고 상업교통과 군사교통을 위한 항로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계 안정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며 2024년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만나 군 통신선 재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규제 방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합니다. 오슬로 근교에서 선장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바다를 동경했고 어릴 때부터 탐험가의 꿈을 키워왔던 아문센은 의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탐험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1897년 탐험대의 일원으로 선발돼 남극 탐험대의 1등 항해사가 됐고 이후 남극 대륙을 횡단한 후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1911년 10월 동료 4명과 남극점을 향해 출발해 두 달여간의 여정 끝에 1911년 12월 14일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문센 원정대는 탐험기간 내내 일정 간격으로 깃발을 높이 설치해 멀리서도 위치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남극점에 깃발을 꽂고 위치 식별 깃발을 통해 1912년 1월 말 무사히 귀환합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1928년 자신의 친구가 북극해에서 조난당하자 직접 수상 비행기로 수색 작업을 벌이다 행방불명됐고 이후 수색대가 아문센의 비행기 부품을 발견함으로써 사망한 것이 확인됩니다. 한편 아문센이 찾고자 했던 친구는 다른 구조대에게 구조됩니다. 1910년 12월 14일 미국의 철강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진들에게 자신의 기부금 천만 달러를 세계 전쟁을 막는 데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를 쌓고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공공이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19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1848년 카네기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자리를 잡았지만 집안이 가난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지식을 넓혔습니다. 카네기는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피츠버그에 카네기 멜런 대학을 설립했고 2,500개가 넘는 공공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 폐렴으로 84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죽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 그의 묘비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